자, 오늘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인쇄물 보시면 말씀 제목이 좀 특이하죠? 원칙 없는 반칙은 없다. 우리가 평소 생활하면서 자주 쓰는 말 중에 원래 이렇다, 이게 원칙이야,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근데 그 표현 말고도 어떤 변칙이나 반칙이란 말도 잘 쓰잖아요. 그런데 변칙이나 반칙은 어째요? 원칙이란 말이 있어야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단어들 아니니까. 원칙이 무엇인지 알아야 어떤 게 변칙인지 반칙인지 여부를 따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이 들어있어요. 이 속에가. 그처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 세워둔 원칙, 특히 하나님의 원칙, 그걸 가리켜 흔히 쓰는 말로 뭐라 그래요? 흔히 쓰는 말로? 교리라고 해요. 교리. 거기 인쇄물 참고해 보시면 참고 1번에 영어 단어 하나 있죠. D-O-C-T-R-I-N-E. 뭐 영국식으로 읽으면 doctrine, 미국식으로 읽으면 doctrine. 그걸 교리라고 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워둔 어떤 원칙. 그리고 그 옆에 참고로 레슨이란 단어 있는가요? 우리가 뭐 레슨 받는다 이럴 때는 뭐 수업이나 과외 수업 이런 걸 뜻하지만 이 레슨 속에는 어떤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게 있잖아요. 깨달은 게 있겠잖아요. 어떤 일이나 경험이 주는 어떤 깨달음, 그걸 레슨이라고 해요. 흔히 쓰는 한국말로 교훈 그러죠. 교훈. 근데 좀 교리와 교훈은 다른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이 기록된 책이에요. 사실 성경에 보면 어쩝니까? 원칙만 적어 놓으면 분량도 적고 간결할 텐데, 그 원칙만 있는 게 아니라 원칙에서 벗어난 반칙 사례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왜 그랬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걸 보고 어쩌라고. 뭔가 배우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 뭔가를 깨달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떤 하나님이 세워둔 어떤 주제에 대한 원칙을 뭐라 하고 교리라 하고 그 원칙의 사례들 또는 원칙에서 벗어난 반칙의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배우는 것, 이걸 뭐라 하고 교훈이라고. 전혀 달라요. 제가 여러분 그 인쇄물에 보면 뭐 한자 성어를 적어놨죠. 박스 처리하는데 거기 타산지석이란 말로 우리 자주 써요. 그 타산지석이 말 그대로 말하면 거기 사제, 세상 사전에 그렇게 풀이되어 있어요. 뭐라고? 타산, 다른 산. 지는 의. 석은 돌석자니까 다른 산의 돌이란 뜻이에요. 근데 다른 산에 있는 거칠고 나쁜 돌이란 뜻이야, 이것이. 근데 그런 돌이라도 내가 가져다가 잘 쓰면 잘 드는 낫을 만들 수 있고, 칼을 만들 수 있어. 그런 걸 갈 수 있는 숫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산에 나쁜 돌이라도. 그 말은 곧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이라도 나한테 도움 될 만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성경에 여러 반칙 사례가 나오면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잖아요. 그 나쁜 걸 갖다가 내가 좋은 걸로 만들면 되겠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반면교사란 말 비슷해요? 반면교사라고 뭐라겠어요? 그 반대한테 반자예요. 돌이킬 반자. 얼굴 낙 면자고 또 면 측면 그러죠. 가르칠 교자에다가 선생 스승 사자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안 좋은 점이 있겠잖아요. 그걸 보고 아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 사례를 나의 선생으로 삼는 거예요. 아까 비슷하죠? 그걸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는다 이렇게 자주 쓰는 말이니까 그 정도는 알아모아야겠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때 그 에너지가 부족한데 그 자원외교를 했잖아요. 그 자원외교가 필수적이죠. 근데 철저한 어떤 그 검토 없이 만약에 자원외교를 할 경우 국민 혈세만 엄청 축내게 되었잖아요. 그러고 실패한 정부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실패 사례를 뭘로 삼으라고? 반면교사로 삼아라. 이런 말이에요. 거기서 뭔가 배우라고 말이에요. 그런 배움을 교훈이라 하고 이런다 저런다 라는 원칙을 뭐라고 하고 교리라고 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경에 나온 여러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원칙이고 왜 이게 반칙인지 또 그런 원칙과 반칙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 건지 이런 말씀을 진행할까 합니다. 자, 거기 여러분들 사무엘하 12장 15에서 18절 말씀 인쇄물에 자 먼저 배경을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딱 들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그 다윗하고 밧세바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중에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요 둘 사이에서 솔로몬이란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난 아이가 또 있었어요.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근데 그 아이가 요 아비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태어난 지 7일째 되는 날 죽었어요. 심판받아서 죽었다니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꽉 드는 사람이라고 했던 자의 자식을 심판으로 죽였으니. 왜 이랬을까요? 쉬운 대답은 반칙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원칙을 어겼으니까. 그럼 내가 물어요. 어떤 반칙? 뭐 이런 반칙 했어. 뭐 왜 그게 반칙인데? 원칙은 이러니까. 이 대답해야겠죠. 원칙을 모르면 뭐가 반칙인지 뭐가 변칙인지 모르는 거예요. 쉬운 말로 교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하 12장 15, 18절 한번 인쇄물 보세요. 그 나단이란 대언자가 이제 다윗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나서 떠났어요. 거기 우리아의 아내가 즉 밧세바예요.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누가 쳤다게요? 주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게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알타라 그랬어요. 알타가 18절 보니까 몇째 날에? 일곱째 날에 죽었다라고 나오잖아요. 분명 읽어보니까 심판받아 죽었죠? 자, 그러면은 반칙했으니까 분명히 심판받았다. 뭐 왜 반칙이냐? 원칙을 알아야 됐죠.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칙이 뭐예요? 가늠하지 마. 거기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적어놨습니다. 쭉 그 밑에 구절들 보면 만약 가늠하면 그놈은 내 앤수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한다. 그리고 내가 말한 가늠은 결혼 관계가 아닌 두 남녀가 몸 섞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과 친해진 것까지 포함한다. 이게 가늠이란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뭐요? 원칙이. 가늠이란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교리라니까. 이 원칙을 벗어난 게 뭐라고요? 반칙. 그 반칙 사건이 방금 읽은 사무엘하 12장 15, 18절 사건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2장 15절에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낳은 아이가 죽었다고 나왔어요. 다윗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은 거예요. 아직 정식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 태어난 아이. 그게 바로 가늠의 열매로 태어난 아이. 알겠어요? 가늠하지 말한 이 원칙을 벗어났으니까, 반칙했으니까, 그거 하면 반드시 심판한다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심판받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출애굽기 20장 14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 준 열 가지 명령 있잖아요. 소위 말한 십계명. 그 중에 하나가 뭐 하지 말라고? 가늠하지 마라. 이걸 신약으로 와서 히브리서 13장 4절 보면 뒷부분에 뭐라겠어요? 가늠하게 되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고 나왔잖아요. 이게 원칙이라니까요. 더 나아가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신 야고보서 4장 4절 보니까 뭐라게요? 가늠하는 남자, 가늠하는 여자. 근데 여기서 가늠은 뭣과 친구되는 거? 세상과 친구되는 거. 근데 세상과 친해지는 것도 가늠하는 거나 같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주 하나님이 제시한 원칙이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왜 사무엘 하의 12장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건을 접한 여러분과 저, 이 기록을 읽어본, 이 기록을 들은, 이 기록을 직접 본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반칙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에서 벗어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구나. 다윗의 저런 못된 사례들, 만약 내가 행한다면 벌 받겠구나. 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구나. 저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는 삶을 나는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다짐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내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내 신앙생활에 참고가 되는 일로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하잖아요. 그런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런 레슨을 얻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교훈이요. 그게 교리와 교훈의 차이 아시겠어요? 사전적인 정의 내리지 마시고 실제 사례들을 보고 내려보시라고 말입니다. 여기서요. 여기까지 보니까 원칙이 왜 필요해요? 아니, 원칙을 알아야 반칙이 뭔지 알 수 있으니까. 원칙이 왜 필요해요? 반칙 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반칙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그 사무엘하 12장 24에서 25절로 제가 갑니다. 인쇄물에. 이제 다윗의 경우 말고 그 아들 누구의 경우? 솔로몬의 경우로 갑시다. 이 하나님의 원칙인 교리와 솔로몬의 행태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원칙과 솔로몬의 행태들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이걸 한번 살펴보자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란 사람은요, 하나님이 직접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은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 즉 아버지 다윗이 지어준 이름이 무엇이고? 솔로몬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까지 장면까지 해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 사무엘하 12장 24, 25절 보니까 이제 표현이 바뀌었죠. 다윗이 누구 안에? 자기 안에. 거기 자기 할 때 영어로 his wife 할 때 his가 바로 앞에 데이빗, 다윗을 봤잖아요. 뭐 이때는 이제 정식 결혼 상태구나 알겠잖아요. 다윗이 자기 안에 누구? 밧세바. 밧세바를 지금 그 전에 간음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 죽어가지고 막 슬퍼하니까 위로해 준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관계를 가져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 솔로몬이다 그랬어요. 뭐 이 말씀 보니까 솔로몬은 정식 혼인해서 낳은 아들이구나. 왜? 우리아의 아내라 하지 않고 누구라겠습니까? 자기 아내 그랬으니까. 아까 태어나자마자 7일째 죽은 아이는 자기 아내가 되기 전에, 정혼되기 전에 낳은 아이라 반칙했으므로 심판받았다. 여기는 제대로 된 아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고적으로 한번 그 참고 마태복음 1장 6절을 여러 번역본으로 한번 보세요. 과연 어떤 번역본은 이게 성경이야? 이걸 내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어? 라고 의심할 정도예요. 거기 참고 마태복음 1장 6절에 1번 번역본 보니까 솔로몬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다윗과 밧세바. 근데 그 밧세바란 여자는 다윗하고 정식 혼인 전에는 누구의 아내였어요? 다윗의 부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전에는 우리아의 아내였다. 근데 지금은 다윗의 아내인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이 말이 지금 1번 번역본,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번역본이에요. 자, 그런데 2번 번역본도 괜찮게 돼 있네요. 뭐라고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밧세바한테서 말이에요. 전에는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었다. 이제는 정식 결혼해서 다윗의 아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3번, 4번, 5번 번역본 보세요. 누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뭐 낳은 이 시점에 누구 아내다? 아, 초등학교 2학년한테 이 글을 줘도 낳은 이 시점에서 우리아의 아내다 이 말 아닙니까? 뭐 솔로몬도 아까 그 아이처럼 어찌하겠어요? 강으로 태어났으니까 죽어야지. 이걸 성경으로 받아들이기 애매하잖아요. 그러시죠? 그만큼 한자 한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칙이 아니라 반칙이잖아요. 이건 변칙이잖아요. 기록의 변칙. 계시록에서 뭐라고, 여러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도 빼지 말고 그 하나라도 더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기록할 때. 병제시키지 말아 가잖아요. 그 원칙에서 벗어나잖아요. 여러분과 저한테 다른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아멘. 자, 거기 6번 그 NIV라는 영어 번역본 보니까 킹제임스 번역본처럼 우리아의 아내였던 할 때 had been 그려졌어요. 여러분 학교 문법에서 had pp는 어떤 과거보다 더 먼저 과거 사건 있기 전에 그 전 사건 이 말이에요. 영어 번역본들은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한국말로 옮기면서 그 3, 4, 5처럼 이따위로 옮겨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말 그대로 누가 손댄 거잖아요. 손탄 거잖아요. 이런 게 변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 왕 되었을 때 참 겸손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하나님 제대로 경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또 많은 어떤 물질적인 보상도 받고 살았죠. 그런데 말년에 나이 들어서 완전 변한 거예요.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서 완전 반칙 생활을 한 거예요. 어떤 반칙? 도대체 어떤 원칙에서 벗어났길래? 뭐 여기도 솔로몬의 이러이런 생활이 반칙이다를 알려면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원칙이 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원칙이 뭔지 모르고 사실상 반칙이고 변칙인데 그걸 원칙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평소에 원칙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원칙을 모르는 사람,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그 변칙, 반칙을 원칙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한국에. 그만큼 성경을 안 본다는 소리죠. 자, 거기 열왕기상 3장 3절 보면 정말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어쨌다고요? 주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다는 소리 나와요. 그러죠? 근데 열왕기상 11장을 갔더니 거기 제가 4절, 6절, 9절 해놨죠, 인쇄물에. 늙었을 때 그랬어요. 늙었을 때 해놓고 6절 가보니까 어째요? 악을 행해. 그 아버지 다윗 삶하고는 달라. 9절 가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돌아서? 마음이 돌아서. 그래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셨단 말이 나와. 그래서 완전 반칙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어떤 반칙들 대강 몇 가지 사례만 한번 해보세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하는데 다른 신을 섬겨. 우상 숭배해. 원칙은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 외에는 섬기지 마라 했는데 거기요. 또 저 이집트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마라. 이게 원칙인데 그걸 어겨. 그 이집트 왕의 딸하고 결혼해. 결국은 이집트 왕인 파라오가 지금 장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버지 되는 것이요. 법률 경률상에. 그 하지 말한 짓은 다 해. 말년돼서 거기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3장 1절에 뭐라고 해요? 솔로몬이 이집트 왕 누구하고? 파라오하고 인척관계. 파라오를 장인 아버지로 삼고 그 딸을 아내로 삼오.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지 말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은 뭔데? 우리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일편단심이란 말 있었죠. 두 마음 품지 말라고. 단일한 마음, 싱글한 그런 하트 이걸로 섬기라고 그런 말 한 적 있었죠. 단일한 마음이란 게 세상과 타협을 통해서 막 평화 누리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이집트하고의 분리 긴장과 충돌을 감수해서라도 주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겨내는 그런 마음이 뭔데? 단일한 마음인데 한 마음 품는 건데 양다리 걸치는 거야. 두 마음 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한테서 멀어졌던 사람이 누구라고? 솔로몬이라고. 말년이 비참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면 솔로몬이 반칙을 했다는 건 알겠는데 원칙이 뭔지 알아야 반칙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골로새서 3장 22절 일단 보면 하나님의 원칙은 뭐예요? 눈으로만 섬기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단일한 마음으로 나를 어째라 섬겨라. 눈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 단일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야고보서 1장 8절처럼 어쩌지 말라고. 어쩌지 말라고. 두 마음 품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삶의 원칙. 삶에 대한 하나님의 교리. 그런데 이걸 어겼다. 반칙했다. 누가? 그 우리가 칭송하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 솔로몬의 반칙 사례를 통해서 뭘 배우요? 두 마음 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 배움이 뭐라고요? 교훈, 교훈. 알겠죠? 그러니까 교리와 교훈은 달라, 완전히. 자, 이제 신약에 가서 그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아주 그냥 이 수제자들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 베드로. 그쪽으로 한번 가보게. 여러분들 거기 마가복음 8장 27절. 자, 기록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 8장 29절. 나와 있죠? 29절에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그 전에 8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디야? 그러자 막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해. 막 침례자 요한이라고 돼요. 엘리야라고 돼요. 막 대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막 이래. 자, 그 말씀 뒤에 또 물어봐. 뭐 누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불쑥 나서 누가?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이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오. 당신이 바로 성경이 말한 그 메시아시오. 이렇게. 거기 주는 그랬는데 영어로 다우요. 앞에 예수님 계시겠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이시오 그랬어. 그 그리스도이시오라고.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된 바로 그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베드로 대답이 이걸로 와서 그러다 예수님이 그걸 안 너는 복받은 놈이야 라고 말을 했죠. 여러분들 우리 성경의 핵심 진리가 뭐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 세 분 한 하나님이 세 분 한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 인간 세상에 사람으로 내려가서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기로 즉 메시아가 되기로 그리스도가 되기로 회의를 하셨어. 그리고 거기다 첨부한 원칙이 뭐였어요? 그 메시아를 받아들인 사람, 그 메시아를 빌리브한 사람, 믿는 사람만 어째주기로 구원시켜주기로. 그리고 덧붙였어. 거기다가 또 그 원칙에다가 그런데 이 메시아가 배척자들에 의해서 한번 죽기로, 죽게 되기로.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알았잖아요. 저희들한테 올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또 로마 압제로부터 이렇게 해방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었지. 그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은 뭐예요? 한번 죽는다. 처음 봤을 때. 그리고 나서 고난받아 죽고 두 번째로 와가지고 당신 따르는 사람들 새 몸 줘서 데려간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와가지고 이 땅에서 직접 통치한다. 천년간. 이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운 뭐라고?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교리예요. 그것이. 교훈이 아니라 교리라니까. 자, 이게 그리스도의 원칙인데 바로 딱 예수님 보고 당신이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베드로예요. 대단한 제자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요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이 기록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이 뭐이시다는 것. 바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믿게, 그걸 받아들이게 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그걸 받아들여야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주이시다. 그 메시아시다. 이게 핵심 진리, 모든 신앙의 근거예요. 그것이. 뭐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요? 베드로예요. 항상 예수님 곁에 붙어 다니면서 그 말씀 직접 배웠던 그 사람이 베드로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냥 말 한마디 하시면 모든 걸 다 알아먹겠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았겠구나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왜? 원칙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원칙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원칙이 제시됐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 말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 뭐라고요? 마가복음 8장 31, 32절처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원칙이라니까요.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이 반드시 어찌해야 된다. 고난을 당해야 돼. 죽어야 돼. 죽임을 당해야 돼. 그리고 다시 어찌해야 돼. 일어나야 돼. 살아나야 돼. 이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선포됐던 하나님의 뭔데? 원칙인데. 베드로도 귀가 아플 정도로 반복해서 들었던 원칙인데 32절 보니까 뭐라고 반응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딱 잡고는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했다. 막 뭐라게 전라도 말로 막 혼내. 아주 뭔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했어. 성질냈다고 말이야 리뷰크는.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16장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분을 딱 잡고는 막 붙잡고 막 꾸짖 그러면서 뭐라게 그럴 수는 없다. 뭔 소리냐. 만약 그런 일이 행여 벌어질 기미가 보이면 내가 나서서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식이야 지금. 이 말씀이 절대로 당신한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마태복음 16장 22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전에 뭐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그럼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들었기는 들었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사람이 이 베드로가 그래서 또 여러분 좀 더 나가서 거기 마가복음 14장 27에서 28절 보면 그 십자가 죽기 전날 밤에 사건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 알려줬어. 뭐라고? 너희들 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다. 너희 저 기록된 거 구약에 기록된 거 봤냐? 거기 기록된 바 그 말은 그 제가 적어놨죠? 스가랴서 13장 7절에 하나님이 목자를 치게 되면 양들이 다 흩어진다고 돼 있어. 목자이신 예수님이 죽게 되면 예수님 따르던 그 제자들 양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있게 된다고. 죽는다고. 그러나 28절에 뭐라게? 그러나 but 뭐라고요? 내가 뭐 한 뒤에? 일어난 뒤에. 그 말은 죽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어쩐다고? 다시 일어나신다고. 부활하신다고. 이 말을 해줬다니까요. 그것도 며칠 지났거나 몇 년 지났음 몰라도 그 십자가 사건 바로 전날 밤에 이 말씀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반드시 그리스도가 한 번은 죽게 된다는 이런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안 받아들여요. 지금 마가복음 14장 29에서 31절 보니까 뭐라게 반응이 다른 놈들 다 떠나도 나는 안 그럴라. 저는 절대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강도를 더 세게 31절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응?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난 절대로 주이신 당신을 부인 안 한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짐을. 뭐 이랬던 죽으면 죽었지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여러분들 기록을 통해 알지만 세 번이나 부인해보죠. 그 누가복음 22장 57절과 60절 보세요. 그는 베드로예요. 그가 어쨌다고? 부인했다고. 부인한 게 뭐예요? 아, 나 몰라. 저 인간 몰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잖아요. 아, 나 몰라. 저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60절 가봐도 또 어째요? 뭐라고 저 양반 알지 뭐 하니까 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어쨌든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자가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거짓 증언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더 심각한 건 마태복음 26장 74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했다고 나오요? 자, 거기 그냥 편안한 말로 저주라고 나오죠? 쌍욕을 한 거예요, 쌍욕을. 심한 욕을 하는 게 curse예요. 알겠어요? 심한 욕을 하는 게 그 정도로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한 거야.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은 뭔데? 출애굽기 20장 16절 보세요. 어떤 경우도 뭐 하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삶의 원칙이요. 교리요. 근데 이제 신약으로 와도, 신약에서 거기 마태복음 19장 18절, 이걸 다시 인용했잖아요. 마태복음 19장 18절에서도, 거짓 증언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다시 인용해서 쓰기까지 하잖아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인데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이 원칙이 더 세져요. 이 원칙의 1차적인 의미 이상으로 거짓말하지 마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진리, 진실만을 말해란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하거나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바르게 진리를 증언하라. 이 말까지 내포된 말이에요. 지금. 거기 에베소서 4장 25절 보니까 어쩌라고요? 거짓말 버리고 뭘 말하라? 즉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말 치지 마라. 그 말은 진리만을 말해라. 원칙만을 말해라 그 말이에요. 변칙이나 반칙하지 말고.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도 어쩌지 마라고요? 우리한테 주는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라이나! 왜?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고 원칙을 주시나요? 그 바로 뒤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여러분과 저는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를 어쨌다고요? 이미 벗었어. 그리고 10절에 새 사람을 어쨌다? 입었다. 거기 여러분들 보는 번역본에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러지 말고 거기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 바로 뒤에 영어 seeing that 보여요? seeing that 블라블라 그러면은 블라블라이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접속사 because나 같아요. 블라블라 때문에 뭐 seeing that 다음에 이 너희들 해놓고 벗다가 푸도프죠. 이제 have 푸도프 완료 시제예요. 이미 그거 끝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이미 앞으로 벗는다. 이미 벗었다. 이미 벗었고 그리고 10절 보니까 have put on이요. 새 사람을 이미 어쨌기 때문에 입었기 때문에 그 말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지 말고 살아라. 거짓말 하지 말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니까요. 그 야고보서 3장 14절도 같은 말씀이요.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걸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1장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거짓말이란 건 입으로만 막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행실로 하는 것. 믿음과 삶의 행위를 일치시켜라가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면 말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걷고 다니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다. 요한일서 2장 4절 누가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명령들을 안 지키는 사람이 원칙대로 안 사는 사람이 맨 변칙적인 삶, 반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거짓말쟁이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 보니까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도 실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 또 나 우리 형제들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 뭐다? 거짓말쟁이. 뭐 하나님의 원칙은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했는데 아까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 누가? 베드로 보세요. 바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하잖아요. 거짓 증언하잖아요. 욕하면서까지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째요? 아, 나는 베드로 같은 그런 삶을 안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 내가. 그렇다면 그 깨달음을 뭐라 한다고요? 흔히 쓰는 말로 뭐요? 교훈. 베드로의 그런 삶을 반면 교사로 삼는 거예요. 타산지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교훈으로 삼는 거라 이 말이요. 교리와 교훈 차이 아시겠어요? 그냥 원칙이라니까. 여러분 시편 11편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인쇄물에 뭐가 무너지면 기초가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 구원받은 우리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 여러분들 기초라 해놓으니까 뭐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 할 때 초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파운데이션 그래졌나요? 영어로? 요 파운데이션 기초는 여러분 요 뭐라고 합니까? 요 기초 중급 고급 할 때 기초 베이식 요런 기초가 아니라 파운데이션 기초 근본 바탕 원래 원칙 말이 원칙 알았어요? 원칙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 뭐라고요? 교리라 그랬어. 구원에 대한 원칙은 이렇다. 그리스도에 대한 원칙은 이렇다. 이게 교리라니까? 그런 원칙을 다른 말로 파운데이션 그래요. 이게 뭐가 무너지면, 원칙이 무너지면, 교리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한국말 표현을 지금 기초들이라 해서 지금 애매하지. 이게 원칙의 중요성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라, 그 말. 교리의 중요성을. 뭐가 원칙인지 모르는 사람이 뭘 한다는 소리여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끌어가는 교사라 하면서도 구원 받기 위해서는 지옥 안 가려면 믿음도 믿음이지만 뭘 많이 해야 된다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또 받은 사람도 착한 일 많이 안 하면 어쩐다고 또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런 말을 시부렁거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은 뭔데? 그 로마서 4장 5절 뭐라고 합니까? 뭘 안 해도, 로마서 4장 5절에 보니까 뭘 안 해도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 일이란 건 행위야, 행위. 행동. 그냥 의롭다 하시느니 행위가 없어도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 믿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구원은 무엇과 관계없다고? 행위하고 관계없다고. 일하는 거라고 관계없다고. 뭐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고 막 시부렁거린 사람들은 어째요? 반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칙을 벗어난 거예요. 말이.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 선물이라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은 구절 무엇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행위하고 정반대를 뭐라 한다고요? 믿음. 믿음은 마음속의 과정이고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동작이고 마음속에서 뭐가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거 행위가 이러지 말고 성경이 말한 정의는 마음속의 과정인 믿음과 밖으로 보이는 행동은 다르게 본다. 반대로 본단 말이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그건 행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왜 구원시켜줬어요? 거기 9절 10절 보세요. 왜 우리가 새로 태어났냐고요? 왜 창조됐냐고요? 새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뭐 하도록?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럼 여러분, 선한 행위를 한다.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산다는 왜 구원 받았습니까? 알겠어요? 구원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땠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아까, 그, 시부렁대는 사람들, 아유, 거기야, 뭐, 죄 막 짓다 보면 또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 아니,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즉 선물인 영원한 생명은 그냥 일시적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하다. 영원하다고 말은 절대로 죽음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이요. 한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한테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 그게 로마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38, 39절에 특히 39절 그 어떤 것도 어쩐다고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 심지어 히브리서 13장 5절은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역시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에 뭐라고 하세요? 뒷부분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자, 이런 말씀들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주장을 누가 하면 그건 반칙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이라는 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세운 원칙도 있지만 내가 세운 원칙도 있을 수 있어. 마귀가 세운 원칙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교리 이렇게 말해요. 소위 말한 성경적 교리라게. 고로 원래 이렇다, 원칙이 이거야 라고 누가 말하면 일단 먼저 물어야 돼. 누구의 원칙이냐? 성경이 말하는 원칙이냐? 아니면 네가 그냥 누구로부터 주어들은 원칙이냐? 이 판단 잘하셔야 돼. 이게 원칙이야, 이게 교리하라고 했는데 다 받아들이면 안 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 어떻게 정의가 돼 있느냐? 이걸 항상 따져야 돼. 그런 따짐도 없이 막 받아들이지 말란 소리요. 여러분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은 뭐예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하잖아요. 신이 인간된 예수님 빼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다 뭐라고요? 죄인이다고. 그 로마서 3장 23절, 그 위에 누가복음 18장 19절.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선한 선생님 하고 대드니까 말하니까 말 붙이니까 야, 선한 건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나한테 선하다 가냐. 그 말은 너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 이 말이야 지금. 알겠어요? 너 나 하나님으로 인정하냐? 이 소리야 지금. 근데 이런 말씀 보면 하나님 외에는 선한 존재가 있을 수 없다. 뭐 뒤집어 보면 모든 인간은 다 예외 없이 뭐다? 죄인이다. 로마 3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자가 주장한답시다. 그 예수님 낳아준 마리아 말이요. 마리아는 죄가 없어. 예수님 딱 그 잉태한 순간부터 죄 없이 살았어. 막 이래. 그런데 누가복음 1장 46, 47절 보면 그 마리아의 고백이 뭐라고요? 47절 끝에. 막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뭐라고?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자신은 뭐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 건진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럼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런 마리아한테 뭐가 없다겠어요? 죄가 없다고 막 가르치다 겠다. 그 사람은 반칙하고 있는 거지. 왜 반칙이 나오겠어요? 원칙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반칙인지도 모르고 변칙인지도 모르고 그걸 원칙인 양 착각하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원칙이 뭔지, 원래 하나님 뜻이, 원래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 알려면 방법은 뭐요? 바른 성경 봐야 될 거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어떤 좋지 않은 사례가 나오면 거기서 뭔가 배우고요. 그게 교훈이고. 이건 이렇다라고 딱 범위를 정해준 그 원리, 원칙이 교리고. 뭐 성경 왜 줬어요? 성경을 준 1차 목적은 원칙을 알서. 그 말이 교리를 위해 준 거야. 아니, 원칙이 뭔지 알아야 거기서 벗어난 놈을 책망하고 바로잡아 주지. 원칙 없는, 교리 없는 교훈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나님 잘 섬깁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칙이 뭔지 알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칩니다.